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일종의 강대상이 되고 사람들은 바닷가 육지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 혼란해서 아마 가르치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늘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늘 가르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는 뭐 예수님께 배운다기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모여든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리를 계속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가르치는 곳이고 배우는 곳. 그래서 우리 가르칠 교자를 써가지고 교회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리의 학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진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셨다고 그래요. 4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그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는 비유라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농사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 떨기에 떨어지고 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문화로는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요. 밭에 씨를 뿌릴 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다 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흙을 돌을 다 가려내고 고운 흙으로 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지어 사람 먹을까나 짐승 먹을까나 뭐 이렇게 해서 심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나라들도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는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라 뿌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들 보면 이렇게 뿌리는 그림들 있어요. 이게 농사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밭에 돌이 없어요. 돌을 다 골라내죠. 깨끗한 흙으로 밭을 만들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밭에 가면 뭐 돌반 흙반은 아니고 여튼 돌에 밭에 돌이 꽤 많아요. 그 돌이 많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은 거의 다 석회석입니다. 그래가지고 비료 효과가 있어요. 우리도 왜 봄에 농사 지을 때 석회 비료 뿌리잖아요. 땅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돌멩이가 다 석회석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비료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런데 이게 돌이 있으면 이슬이 쉽게 생기는 거예요. 돌멩이에. 그래서 밭에 돌이 많은 거는 농사를 지을 때 수분 공급을 쉽게 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흙이 얇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계속 걸어 다니면 거기에 그냥 딱딱해지니까 그냥 그 땅에 이게 뿌리는 씨앗이니까 이 씨앗이 심어지는 것이 아니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지는지 얘가 이게 사실 통제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시대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이야기가 다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신천지는 비유는 감추어진 거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상 예수님은 알아듣기 쉬운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을 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말씀을 이를테면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싹도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싹이 나와도 금방 말라버리거나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같으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떨기 때문에 결국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4분지 3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과 4분지 1이 결실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그런데 그것이 30, 20,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9절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4분지 3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직 하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많아요.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즐거이 듣지 않는 사람들 꽤 많고 그래서 우리 지금 2장 3장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 시비 걸거나 대항하거나 아니면 뭐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아무리 천국 복음을 성심껏 증거하셔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길가처럼 어떤 사람은 돌밭처럼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늘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이 말씀을 다 읽어 듣고 이 말씀을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는 것을 좀 스스로 잘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사실 무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조차도 어쩌면 열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10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나와가지고 다시 질문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홀로 계실 때도 홀로 계시지 않고 늘 사람들에게 열려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질문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시간, 자기 공간을 딱 지키고 문을 닫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다지 별로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열려있어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고 질문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질문할 때 그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또 다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내일 묵상을 본문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설명을 들을 때조차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질문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문을 많이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답하고 하면서 믿음 자라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질문이 많은 교회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좀 성숙한 사람이 많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불신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교회를 안 오세요. 요즘도 안 오세요. 그런데 그분은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왜 교회를 떠났느냐. 이분은 질문을 했는데 혼이 난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질문을 했는데 막 무조건 믿어야지 하면서 막 혼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교회를 안 가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신중하게 듣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최소한 해주고 설령 모르는 거라 할지라도 그러면 뭐 공부를 더 해보자는 둥 좀 더 알아보자는 둥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가 다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다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손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하는 만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친절하게 설명하셔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 그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설명하신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오늘 보면 12절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많은 그런 장면에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다 망할 때까지. 그렇지만 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장면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요지는 이를테면 씨를 뿌려요. 모든 씨앗이 다 열매 맺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걸 가지고 이중예정이라고 가르쳤어요. 이중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도 택하시지만 영원히 멸망당할 사람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가르쳤어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크심을 주목하기보다 자기가 얼마나 주도적이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세상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신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옛날 어른들은 그거 받아들이기 좀 더 쉬웠는데 현대인들은 이중예정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셔도 어떤 사람은 듣고 받지만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데 이유가 뭐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다 듣는다고 다 이해하거나 다 이해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옛날 어른들이 배웠어요. 이사야가 누가 나를 위해 누가 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 이사야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사야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 낙심하지 마. 네가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결국 망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거야. 주님께서 이사야를 사실 격려하시는 거군요. 낙심하지 말라고. 어떤 의미에서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혹은 교회에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예수 믿도록 가르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충분히 입증한다 손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에 순복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깨달아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가 듣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대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천국 복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너 겸손하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데 조심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